USA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어제 바 장관이 연방검사들에 보낸 메모를 인용해 선거 부정에 실질적인 혐의가 존재한다면 이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의 메모는 다음 달 결과가 공식 확정되기 전에 법무부의 기존 정책과 달리 신빙성 있는 투표 부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대선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정권 인수 계획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전염병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크리스 밀러 국방부 국가대테러센터장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매우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대테러센터장이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러 장관 대행이 훌륭하게 일을 할 것이라면서 마크 에스퍼는 해임됐고 나는 그의 봉사에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다양한 사안에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임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현역 군인들을 시위 현장에 투입해선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마지막 시험 단계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도 어제 성명에서 3상 임상 시험 결과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 독감 백신 효과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독감 백신은 감염 위험을 40에서 60% 낮춰줍니다. 이번 결과는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상시험에서 94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것으로 최종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의원 19명은 중국이 홍콩 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4명 중 1명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집단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중 1명인 데니스 곡은 중국 당국의 조치는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홍콩의 일국 양제 틀에서 심각한 미탈을 의미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4명의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홍콩 입법회는 친중파 의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중 진영은 반대파 의원들을 더 쉽게 해임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수출품에 연간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어제 EU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오늘 이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보잉과 관련해 우리에게 부여한 대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오늘부터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15% 그리고 다른 다양한 품목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정파 탈레반은 오늘 미국 대선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미군 철수 협정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성명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새로운 미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행정부의 협정 이행이 양국 간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의 이번 성명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한 이후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실상 당선인으로서 정권 인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실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당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보도 형태를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8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권 인수 준비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경제, 인적 문제 등 국내 현안을 최우선 순위로 다룬다는 방침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승리 선언 이후 첫 공개 행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행보를 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9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공중보건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코비드 자문단 구성을 공식 발표하고 첫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공개 회견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I implore you,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but it is a good way to start pulling the country together.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이며 이는 정치적 발언이 아닌 미국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임명된 자문단은 코로나 확산 관리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 공급에 관한 차기 행정부의 정책 수립을 조언할 것이라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꾸린 정권 인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전을 예고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선거 승리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실상 당선인으로서 정권 인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선거 직후인 지난 4일에는 일찌감치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발전적 재건이란 이름의 홈페이지는 차기 행정부에서 역점을 둘 4대 우선 과제로 코로나와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기후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우선 과제로 꼽힌 코로나 대응에서는 정책 결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정부 대응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노동계층을 위한 경제 회복과 함께 유색인종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 자신도 지난 7일 승리 연설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battle to control the virus, the battle to build prosperity, the battle to secure your family's healthcare.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이 잇따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CBS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언론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 소식통을 인용해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되돌리는 일련의 행정명령과 입법 추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권 초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복잡한 입법 과정을 우회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 보건 기구 재가입, 국경 장벽 건설과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 철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차기 행정부 구상의 핵심이 될 강요 등 주요 인선 발표 시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주부터 백악관 참모진 인선이 발표되는데 이어 이르면 26일 추수감사절 무렵 강요 인선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측근 정치인 등이 중용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의 합류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면 사무공간과 인력, 자금 등 인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조달청은 아직 대선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법령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넘기면서 그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연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법적 분쟁을 예고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실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 관련 규정과 지금까지 관례 등을 토대로 볼 때 엄밀히 말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 시점 당선인 신분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선 제도에선 선거인단 확보 후에도 당선인으로 불리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겐 이 중 몇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겐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화할 수 있는 각 주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편 투표로 인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예고한 상태로 또 1%포인트 미만으로 최종 결론이 난 일부 주에선 재검표가 이뤄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각 주 의회 차원의 공식 인증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통상 선거가 끝난 직후 당선인 지위를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대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대선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해오던 당선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쪽 후보의 승리를 공식 확인하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허가하는 미 연방조달청 GSA가 아직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GSA는 개표 결과 등을 토대로 통상 선거가 끝난 직후 명백한 선거 승자를 발표하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취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GSA는 특정 후보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에 한몫했지만 올해는 여러 논란을 감안해 아직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00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후보였던 엘고어 전 부통령의 대선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에서 단 537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선거인단 270명 확보에 실패한 고어 전 부통령은 선거 이튿날 승복 선언을 했다가 두어 시간 만에 이를 철회합니다. 이후 부시 후보와 고어 전 부통령은 재검표와 관련한 긴 소송을 벌였는데 연방 대법원이 결국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고어 후보가 이를 인정하기까지 약 6주라는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이때까지 GSA는 어느 후보의 승리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부시 전 대통령 측 인수위원회는 12월 중순부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논란이 된 표 차이가 500여 표에 불과했던 2000년과 표 차이가 큰 이번의 상황이 다르다며 당선자가 20년보다는 더 빨리 가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주에서 각종 소송전이 불가피해 최종 당선인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본부는 선거가 끝난 직후 접전 양상을 보이던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네바다 등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소송은 대부분 기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9일을 시작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한 본격적인 추가 소송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각 주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주 법원의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 각 주의 소송은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맡겨질 수 있는데 이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일각에선 각 주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 다음 달 8일까지 선거인단 구성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주의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이렇게 구성된 선거인단이 다음 달 14일 대통령을 뽑는 최종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거인단 구성을 시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각 주의회가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극히 드문 경우지만 이때도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한다면 대통령 선출은 연방 하원이 맡게 됩니다. 이때 하원은 50개 주별로 한 명씩의 대표를 뽑게 되며 26표 이상을 얻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아직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당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보도 형태를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과거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북한의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간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9일 현재 이에 대한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북한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해당 소식을 보도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엘 고어 민주당 후보의 대결은 선거 직후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고 재검표 요구로 가는 등 연방대법원에 가서야 승자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투표가 실시된 11월 7일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난 12월 16일에야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논평 없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이로써 플로리다주의 문제성 있는 많은 표들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공화당 입후보자 부시의 당선이 확정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북한의 관계는 2002년 시정연설에서 나온 북한 악의 축 발언 이후 냉랭해졌고 이는 부시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이를 보도하는 북한의 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노동신문은 보도가 아닌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당대표단을 긴급히 미국에 파견키로 하고 재선된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여 환심을 사고 그의 힘을 빌려 기어이 집권 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며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 언급 없이 재선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선 때 북한의 보도는 이와는 대비됩니다. 2008년 미 대선 당시 북한은 중앙조선 TV 보도를 통해 당선 결과 발표 이틀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상원의원 맥케인을 많은 표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바라크 후세인 오바마는 내년 1월에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을 크게 이겼다는 표현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은 공화당 후보의 당선보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란 북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갈등이 표출되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재선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대선 결과 발표 사흘 만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인 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다시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대선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노동신문을 통해 이를 보도하긴 했지만 내년도에 집권할 새 행정부에 주체의 핵 강국과 상대해야 할 더 어려운 부담을 씌워놓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 언급 없이 새 행정부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이후 등장한 논평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를 갈라놓으려는 듯한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해당 보도 이후 약 2주 뒤 논평을 내고 트럼프의 당선과 관련하여 규례들이 가장 당황해하고 불안감을 금치 못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미국과의 동맹과 북핵 압박 공조의 기틀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보도를 내놓는데 신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ll, here we have a very untraditional president moving back to a traditional president. But I think they're first going to see how is this election going to play out.
코스 국장은 현재 미국은 매우 비전통적인 대통령에서 전통적인 대통령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실제 대통령이 될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 등을 통해 다른 역동성을 만들어낼지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아 그의 당선을 그다지 반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y're probably not too happy about that. I suspect that North Korea is not happy. The question is how long is it going to be before they
고스 국장은 북한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견고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케일 브라운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브라운 수석부대변인은 두 장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조율과 협력 확대 등 양자와 역내 우선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지키고 동맹이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공동의 다짐을 강화했다고 브라운 수석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크리스 밀러 국방부 국가대테러센터장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취한 첫 조치로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질과 국방장관 대행의 임명 사실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매우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대테러센터장이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러 장관 대행이 훌륭하게 일을 할 것이라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해임됐고 나는 그의 봉사에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다양한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임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에스퍼 장관이 대선 직후 해임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에스퍼 전 장관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전 장관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건 지난 6월부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현역 군인들을 시위 현장에 투입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또 에스퍼 전 장관은 미 국방부가 과거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남부연합 장군 등의 이름을 딴 군 기지의 명칭에 대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에스퍼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국방부 지도부가 방산업체 계약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에스퍼 전 장관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들이 그를 예스퍼라고 부른다며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이상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기 전까진 언론 등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긍을 의미하는 예스와 자신의 이름 에스퍼를 합친 예스퍼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과 패트릭 셰너헨 전 국방장관 대행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 국방부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밀러 장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테러 다국적 위협 수석 부국장을 지냈으며 올해 1월 국방부 산하 대테러센터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경질한 데 대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직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던 일부 인사들이 추가로 경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신속히 한반도 비무장 시대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재개하고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노르웨이의 인도주의 단체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인지뢰 금지 협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인도주의 단체 노르웨이 피플세이드가 북한의 신속한 지뢰 제거 작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운영단체 중 하나인 이 단체는 9일 지뢰 제거 2020년 연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제거 작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북, 남북 간 외교가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지뢰 제거 활동도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지난 2018년 9월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북한이 그해 10월 1일부터 20일간 지뢰 636발을 제거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의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난 2019년 외교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뢰 제거 활동이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주춤한 미북 간 긴장 완화 과정도 관련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에 대인 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997년 체결되고 1999년 발효된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은 대인 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 협약으로 현재 164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북한은 한국을 포함해 대인 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 25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전 세계 미가입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33개 나라입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대인지뢰를 북한의 남침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의 사용과 저장, 구매를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비록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인권법상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지뢰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시리아와 미얀마와 함께 대인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나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의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은 지난 2018년 DMZ 일대에만 지뢰 200만 발 정도가 매설돼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1제곱미터당 2개가 넘는 지뢰가 매설돼 최고 수준의 밀도율을 보인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MDL 남쪽, 즉 한국 측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그리고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있는 지뢰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뢰는 주로 한국전쟁 중에 한국군과 북한인민군, 미군, 중국 공산군이 매설하고 살포한 겁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제1한인 북송사업은 강제 실종과 노예화에 준하는 국제범죄로 유엔이 조사와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의 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국제적십자사도 북한에 북송 한인들의 소재 파악과 자유로운 왕래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84년까지 벌인 제1한인 북송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나 책임규명 움직임이 없고 관련국들과 기구들의 침묵이 이어지자 비정부기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발표한 106쪽에 달하는 새 보고서에서 제1한인 북송사업은 거대한 조직적 기획을 통해 이뤄진 강제이주이자 노예 거래란 사실이 조사를 통해 더욱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이 단체 김소희 선임간사입니다.
정리하는 북송사업은 허위 정보의 주입, 기망, 협박 및 사회적 압력, 꾸며낸 동의, 일본 내 제1조선인의 처우에 관한 주의 의무의 의도적 결여 등과 같은 외부 역량으로 인해 제1조선인의 자발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제1조선인의 북송은 강제 이주, 노예화 또는 현대적 개념의 인신매매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선임간사는 이 단체가 9일 서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송 피해자와 가족 등 19명을 인터뷰해 102건의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송 사업은 북한 당국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뿐 아니라 옛 소련까지 배후에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은 기획 단계부터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무적인 사업뿐 아니라 북송 선박과 해군 호위, 북한 적십자사 협상단의 제네바 체류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은 일본 정부와 일본 적십자사, 국제 적십자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송 사업은 제1한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북한으로 간 인도적 기관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This is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nts us to believe, wha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Red Cross and International Red Cross Committee.
인도적 기원 사업이란 주장은 북송 사업의 책임자인 북한 정부와 이를 감독한 일본 정부, 일본 적십자사, 국제 적십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세계가 이를 믿도록 하는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란 겁니다. 호사냑 부국장은 일부 국제 적십자사 자료들을 인용해 북한의 지상 낙원이 아님을 깨달은 초기 북송 한인들이 북송 사업은 사기이며 북한으로 오지 말라는 경고 편지를 보냈지만 국제 적십자사와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이며 이 가운데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 대부분이 한반도 이남 출신이어서 성분 차별을 받았고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희 선임 간사는 1977년에 15 요도권리선의 혁명화 구역에만 4천여 명의 제1 북송 한인 당사자와 연좌제로 끌려온 가족들이 수감돼 있었다는 증언들도 있다며 이들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 실종과 강제 구금의 큰 피해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릴 수도 없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으며 탈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송자들은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하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나 적십자사는 한인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납치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함께 옛 북송사업 피해 당사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와세다 대학 공익법률사무소의 시라카 아츠시 변호사는 과거 BOA에 북송 한인들은 일본 법률상 거짓 선전에 속아서 사실상 약취, 즉 납치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사실상 가해자란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일본 내 인권단체들은 BOA에 한인 북송 사업을 납치가 아닌 자진 입국으로 보는 시각이 일본 주류사회의 팽배에 있으며 조 총련이 당시 일본 공산당과 연대해 사회주의 혁명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귀국자들에게 동정심이 일본 사회에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북송 피해 당사자와 가족이 이 때문에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줄 것을 자신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엔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에 10여 건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강제 실종 그룹 등이 이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의 일환으로 조사에 착수해서 국제 형사 사법 체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 적십자사는 제1 한인 북송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본 정부는 북송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 파악과 함께 북한 당국에 북송 한인들의 자유로운 북일 왕래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권 시민연합은 아울러 북한 정부와 조 총련은 강제 이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 간 소통이 이뤄지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변호사협회는 올해 젊은 변호사상에 북한 인권변호사 강다예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의 노력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변호사협회는 9일 웹사이트에서 올해 젊은 변호사상에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하는 호주 변호사인 강다예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변호사협회는 강 씨가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협력해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의 후속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법률 정보를 영어로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법을 영어로 번역해 온라인에 공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강 씨는 북한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포함해 제도적인 인권 유린의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게 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협회는 또 강 씨가 북한인권 문제 외에 성범죄와 가족 내 폭행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일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영내 동맹 공조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각 동맹국들 간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슐리 텔리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인도태평양 내 최대 군사 위협인 중국에 맞서기 위한 다자간 협력이 해결책으로선 여전히 요원한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슐리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 육군대학 산하 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연구서 군사력에 대한 면밀한 고찰, 미국 핵심 동맹들의 방위 역량과 안보 관련 우방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이날 열린 미 기업연구소 AI 주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서의 인도 항목을 집필한 애슐리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역내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뿐이라며 그 외 국가들은 변방국가로서 역할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개국 간 다자적 접근이 집단 안보 체제로서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호주, 일본과의 동맹관계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 정치차관의 선임 정책 자문관을 역임한 애슐리 연구원은 미국이 호주, 일본과 각각 맺고 있는 양자관계는 미국이 동맹의 방위 지원을 위해 달려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대칭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호주, 일본은 이 같은 양자적 셈법에만 매몰돼 있었지만 이제 동맹 역시 미국을 위해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동맹관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슐리 선임연구원은 인도도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사 역량이 파키스탄,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다자간 군사협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서 일본 항목을 집필한 요시하라 토시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일본이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위협받는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 중에서도 중국을 핵심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실질 방위 예산의 감소,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해군력은 항구적으로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영내 밖에서 전개해온 탈냉전 이후에 병력 운용 셈법 전환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그동안 평화유지군 등의 명목에 따라 운영됐던 병력 전개를 줄이고 서태평양과 오키나와의 방어에 특화된 방어태세의 자원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요시하라 선임연구원은 또 역외 전개를 통해 그동안 일본이 추구해왔던 보통국가 전환 목표를 늦추는 결과를 야기하겠지만 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소의 프랑스 항목을 집필한 올리비에 슈미트 프랑스 고등국방연구원 연구국장은 프랑스의 정책 당국자들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권 교체가 확실해 보이는 현재 트럼프 정권 아래 불분명했던 억지력 공약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프랑스의 많은 당국자들은 달리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미트 국장은 미국의 억지력 공약의 불투명성은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특히 2013년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해 미국이 비개입주의로 일관한 건 미국의 우방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의 다자 안보 회의체인 쿼드에 집중하면서 한국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양자 동맹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쿼드에서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안보 회의체인 쿼드와 관련해 역내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면서 전통적인 양자 동맹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약으로 맺어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해상 이해관계와 점증하는 해군 역량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라는 설명에 부합하지만 쿼드에 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반감을 사는 쿼드에 포함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빠진 것에 초조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쿼드에서 한국의 부재가 4개국 간 그룹을 이루는데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미한일 긴밀한 3자 협력을 독려하는데 종종 반대하고 저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쿼드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의 안보 훈련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쿼드에 속한 4개국은 올 들어 모두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자 이들 국가 간 안보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쿼드 국가들 간 협력의 무게를 두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인도 전략 동반자 포럼 연례 화상회의에서 쿼드를 확대한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 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It is a reality that the Indo-Pacific region is actually lacking in strong multilateral structures. They don't have anything of the fortitude of NATO.
비건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사실 강력한 다자구조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나토나 유럽연합과 같은 강력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구조를 공식화하자는 제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I think the more we can move away from bilateral relationships to multilateral relationships. We're very good when it comes to the bilats, our U.S., Japan, U.S., Korea, U.S.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의 협력은 다자협력으로 발전해야 더 강력해진다며 나토는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초 일본 도쿄에서는 쿼드 4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회의 후 미국은 쿼드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쿼드의 파트너로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와 부패, 강압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 stands with each of you as we work to achieve victory over this horrible pandemic and rebuild our economies together.
미국과 인도 사이의 중국을 겨냥한 군사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갖고 미사일과 드론 등을 정확하게 타격하는데 중요한 군사 지리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 교류협력협정 백화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군사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 체결은 2002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 이후 18년 만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특히 중국의 공격성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들이 증가함에 따라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and shoulder to shoulder in support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for all, particularly in light of increasing aggression and destabilizing activities by China.
인도는 그동안 전략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미국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 체결을 망설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된 것이 인도의 입장 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안보 위협에 대항하고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에서 6일 인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인 말라바가 실시됐으며 올해는 호주가 13년 만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한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 윌리엄 씨는 미국 정착 채 1년도 안 된 시기에 용기를 냈는데요.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 동부 펜실베니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두 달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둔 윌리엄 씨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일 용역에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개로 세탁소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얻게 된 직장인 미용재료 도매회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아, 직원이 거의 한 세일즈맨부터 웨어하우스맨부터 사무실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5, 60명 됐습니다. 네,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픽업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보이스까지.
미용재료 도매상의 큰 창고 건물에서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예, 아침에 네. 처음에 가서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데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처음에 가서는 웨어하우스 청소하고 두 번째는 각가지 아이템들,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그 자리에다가 엑스트라 박스들을 다 채워놓고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인보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인보이스를 다 이렇게 픽업해서 각 가게들마다 박스를 포장해서 딜리버리하는 회사 차들이 오면 거기다 붙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 온 후 한인들을 주로 상대했던 윌리엄 씨는 영어를 쓰는 직원들을 상대해야 했고 무엇보다 물품 이름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어는 처음에 잘 못했는데 그 번호가 같이 따라가니까 점차적으로 그 아이템들이 어디에 있고 또 이 번호 몇 번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영어를 한 글자 배우게 됐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그걸 못하면 옆에 우리 한국분들이 엄청 잘 도와줬어요.
사이딩하고 첫 세탁소에서는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곳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일 시작할 때가 7불 50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았는데 집세 내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벌이는 적었지만 작은 아파트 월세를 내고 1년 동안 꾸준히 벌었더니 차도 한 대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네, 회장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내가 먼 교회 다니니까 다 가까운 그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멀리 교회 안 나가고 구군 교회 가서 알게 됐는데 계속 다른 사람 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차 자기가 코사인 해주셔서 새 차를 샀습니다. 네, 2010년도에 그래서 그때 내 차 누가 다칠까 봐 계속 나가서 지키고 했어요. 고마워서.
애지 준비하셨구나.
애지 준비한 것보다도 그 차만 보면 눈물 났어요. 너무 고맙고요.
열심히 일하고 벌어 재산 1호 차를 구입했습니다. 윌리엄 씨에게는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벌고 노동의 대가를 현장에서 몸으로 익혔던 윌리엄 씨.
아니요, 그냥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때는 땀나게 박스들을 나르고 입회할 때는 땀이 나고 막 힘들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였죠. 저는 아직까지도 회사에서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받고 물건 그러니까 차들 딜리버리 나가는 거 물건 챙겨주고 그다음에 차들 정리 상태를 이렇게 잘 챙기고 이러는 일을 해요. 전 힘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일에서 힘들 때가.
유난히 작은 체구의 30대 청년이었던 윌리엄 씨는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윌리엄 씨는 땀을 흘리고 노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지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고요.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막 힘에다가 깨나서 보면 침대 밑에 가고 어떤 집 구석에 이불을 덮고 내가 무서워하고 떨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잠이 들기만 하면 악몽 같았던 그 춥고 어두운 곳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그 탈북자들만 모아놓는 반이 있었는데 그 반에 가니까 사람들을 그냥 죄수라는 것을 떠나서 버러지만도 못하게 그냥 제대로 일 못하고 이렇게 하면 교도관들이 이런 보안원들이 있죠. 우리 경비선의 사람들 그냥 총탑으로 때려서 그냥 거기서 까무라치했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증산 11호 교화소에서 보고 경험한 상황이 수년 동안 꿈에 나타났다는 윌리엄 씨.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이 다 죽게 돼서 병반이라고 죽게 된 사람들 모아놓은 환자반이 있는데 그곳에서 19살짜리가 안전원들이 기르는 병아리가 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생병아리를 조그만 거를 껍데기 벗겨서 다 죽게 되니까 그걸 입에다 엿는데 그걸 베드라고 베더내라고 보안관이 도쳐서던 보안관이 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눈에 계속 악몽에 나오고요. 또 오르는 거 있죠. 우리 같이 있다가 나도 생개구리, 논판에서 생개구리 잡아먹다가 총탁에 맞아서 머리가 다 쩍이 돼서 논판에 박혀서 죽을 뻔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내가 그렇게 맞았는데 그 피를 시끄럽게 뒤집어 쓰고 계속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제일 힘들어요.
무엇보다 윌리엄스는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는 북한 남성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흘립니다.
감옥에서 50대 넘은 분이 다 영양실조 걸려서 마지막 숨 몰았으니까 교도관이 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했는데 사탕이라고 그런 거 사탕을 입안에다 얹었는데 그 사람이 사탕을 입에다 물고 입도 닫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고 죽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입에 있는 사탕 뽑아 먹었습니다. 내가 꽃잎으로 헤맬 때 남미역전이라는 곳에서 같은 꽃잎이 치던 사람이 굶어서 밖에서 같이 자다가 죽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옷을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옷 100개 입고 신발 100개 신고 했는데 지금에서는 그게 꿈에 나타나서 계속 속게 하는데 그게 아직도 꿈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실 기회가 좀 있으세요?
이때까지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 하나 매일 아침 회사 가기 전에 새벽 4시 반이면 회사 가까운 쇼핑몰에 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나쁜 짓 했다고 계속 증언했다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세 번의 강제 북송, 네 번의 탈북,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후에 꽃제비 시절. 윌리엄 씨는 자신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후 정신과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기력했던 고통스러운 기억과 당시의 죄책감은 매일 밤 자신을 찾아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윌리엄 김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483년 11월 10일 면제부에 관한 95개조의 논제를 발표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던 어느 날 자신의 친구와 도보 여행을 하던 중 친구가 벼락에 맞아 숨을 거두자 그 충격으로 법률 공부를 접고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회에 들어가 가톨릭 사제가 됐고 신학 공부를 계속해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제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죄가 말끔히 사라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면제부를 판매하는 등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면제부에 관한 95개조 조항을 발표하고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황청의 면제부 판매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마틴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면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일반인들이 쉽게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이후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에 퍼졌고 이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775년 11월 10일 미 해병대가 창립됩니다. 필라델피아 대립회의에서 두 개 대대의 해병을 양성하는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이 결의안으로 인해 대륙 해병대가 창설됐고 이날이 미국 해병대의 창립일이 됩니다. 대륙 해병대는 해상과 해안 양쪽에서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가진 보병 부대로 부대 창설 이후 해병대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미국 독립전쟁과 독립전쟁 후 이어진 무력 충돌 기간 동안 해병대의 고유한 차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무엘 니콜라스 대위가 독립전쟁에 참전한 것이 미 해병대 참전 전투의 시초이며 잠시 해산됐다가 독립전쟁이 끝난 뒤인 1798년 해병대는 재창설됐습니다. 미 해병대 최초의 해병대원들은 술집인 텐 터번에서 모병됐습니다. 20세기 중반 미 해병대는 상륙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연구기관이자 세계적인 상륙전 실행자가 됐고 해외 분쟁 발생 시 촉박한 시간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륙전 능력은 미국 외교정책의 시행과 실행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됐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